히브리서 11장 32절 한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기를 믿음이란 믿음이라는 것을 책임져야 하는 쪽에 어떤 의지 또는 신실함 이쪽에 책임 쪽에서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추적해 오면서 그것이 좀 더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한 인격과 인격의 사이가 이해관계나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의미와 뜻을 핵심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사라의 믿음이나 모세의 믿음이나 다 그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그 부모를 의지하고 있는 자의 반응 이런 보다 근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해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에 오면 그 문장의 뭐라 그럴까요? 그 뉘앙스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는 표현이 마치 믿음의 영웅들 혹은 그 믿음의 위대한 그 책임들을 논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모든 믿음에 대한 설명들이 믿음을 책임으로 가진 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왔는가로 푸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추적해온 대로 믿음이라는 것이 책임을 져야 하는 쪽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요 그 관계가 갖는 하나의 이해관계나 기계적인 관계와 다른 그런 문제라면 이 32절은 우리가 지금 쉽게 보이는 것과는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이 믿음의 영웅으로 합당하냐 하는 것부터 추적을 해야 됩니다. 오늘 편의상 앞에 있는 네 사람만 우선 살펴볼 작정인데 다윗과 사무엘은 분명히 믿음의 영웅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믿음의 영웅은 아닙니다. 사사기 6장에 가보시죠. 구약성경 사사기 6장 구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침공과 또는 노략질의 대상이 됩니다. 이 시기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는 이 시기는 옆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종족의 침략을 받아서 늘 그 해마다 추수철이 되면 그 1년 동안 한 농사를 탈취당하곤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을 서슴치 않고 믿음의 용사라, 하나님의 큰 일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등장했고, 또 여기 오늘 본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른 탓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읽으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의 기록들은 교훈들이나 무슨 법조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들은 상당한 수준의 문학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전인적인 설명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옳고 그름 정보의 차원에서만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얼마든지 들어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이 비평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그 CCC에서 하는 사형리식의 전도가 그게 한편으로 오르면서 한편으로 곤란한 방법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옳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옳습니다만은 그것을 사용할 때 좀 더 한 인격을 대상으로 하는 항복을 유도해내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밀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자존심과 전인적인 항복을 유도해내지 못하면 사실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부인네들, 남편을 그 예수 믿게 할 때 너무 밀지 마세요. 옳다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항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항복시키려면 옳은 것보다 더 깊고 더 높은 전인적인 항복을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천국 보여주고, 천국은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지옥 늘 뜨뜻한데 솜이불밖에 없는 거 딱 보여주고 어떡할래,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아무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옳고 그런 것만 있지 않고 감정이 있고 그 이상의 어떤 문화적인 수준 내에 있어서도 항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고급한 인격의 수준에서 전인적인 항복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그 전도 하나를 해도 오래 하시고 인격적인 항복을 받아내세요. 그러니까 말이 옳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권하는 것이라면 내가 귀를 기울일 마음이 있다, 이런 항복을 받아내셔야지 사람 사는 꼴은 재수없게 살면서 성경책만 금박을 갖고 있으면 뭐 그게 잘난 게 아닙니다. 말을 좀 험하게 하는 것은 날씨가 더운 탓인 걸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좋게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기드온에게 있어서도 큰 용사요라는 표현은 그렇게 간단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이래요.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상당히 교활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해갖고 그 수하에 놓고도 그 나라에 와서 있질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 농사를 다 지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면 와서 싹 훑어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가 이 나라를 와서 빼앗고 농사를 시키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뺏길 건데. 근데 그렇게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가 먹을 줄 알고 열심히 해놓으면 와서 싹 훑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누구 개인이나 마찬가지죠. 훑어갈 때 다 자진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꼬불치는 거죠. 기드온도 지금 꼬불친 거예요. 꼬불친 미를 꼬불쳤다 그러지 않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고급한 표현으로. 날이 더우면 뇌가 깊은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꼬불친 미를 보세요. 곡식은 어디서 타작하죠? 곡식은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오픈 스페이스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활지. 고급한 단어 생각했는데 쉬운 말. 하여튼 열려진 공간에서 하는 것이고 포도즙은 어디서 짜요?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밀을 어디서 타작한다고요? 포도즙 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극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밀 이삭 한 100개나 갖고 가서 면도칼로 하나씩 깎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극화시키자 말이에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5개인지 쉬어봤어요? 이러지 말고. 까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다고요? 큰 용사요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해요. 시쳇말로 쪽팔려요. 이게 지금 그런 설정이란 말이에요. 큰 용사요. 그러니까 기도는 큰 용사다. 이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가 공부 안 하고 시험도 안 보고 농땡이 쳤다 밤에 들어오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줌까지 싸놓으면 뭐라 그래요? 잘한다. 그러죠?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Perfect라 그래요, 그때. 자, well done. 그러지 않고 Perfect. 잘한다.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큰 용사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너무 창피해서 제가 이해한 이게 맞다는 게 13절에 나와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래서 13절이 뭐냐면 창피함은요, 창피함 막다른 곳에 몰리면 다 반발하는 거예요. 그 기드온도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세요? 뭐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열조를 뭐 애굽에서 꺼냈대는데 도대체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저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위인이라 말해요. 기드온은 쓰이지 않아요. 우리 기드온 그러면 고르고 고른 용사고 기드온의 300명은 무슨 일당 100이고 그래서 300명이 가서 뭐 30만을 물리치고 그것도 뭐 활이나 한번 쐈어요? 칼이나 한번 후둘렀어요? 칼도 안 갖고 오고 항아리 한번 깼더니 다 까무러치고 이게 지금 빼어난 사람들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은 다 뭐냐 하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와서 말한 것임을 나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재물을 갖고 올 테니까 이 재물을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걸 보고 내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 재물을 갖다 반석에 놨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 대요. 그러니까 불이 나와서 그걸 살라요. 하나님이 정말 이 사자를 보냈구나, 나를 만나 주셨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팡이를 댔더니 불이 나왔죠. 어디서? 지팡이를 대면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야 말이 맞잖아요. 불은 반석에서 나는 거예요. 지팡이로 대면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야 그 마술이 폼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팡이를 댔더니 반석에서 불이 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드온은 지팡이에요. 기드온에게서 불이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불이 나는 거예요.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의 손에 잡힌 지팡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기드온은 기드온이라는 무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을 들어서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신가가 반증되는 못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칼을 갖고 덤비는데 칼집채로 싸웠어도 말을 안 해요. 칼집채로 칼을 칼집에 꽂고 싸워서 이겼어도 말을 안 해요. 칼을 거꾸로 잡고 싸우셨단 말이에요. 칼자루를 앞으로 내밀고 칼날을 손에 잡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더 손해죠. 기드온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집에 가시거든 오늘 숙제로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잘난 사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못난 사람을 써요. 그래갖고 그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결단코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면 쪼다예요. 잘났으면 하나님이 안 써요. 못났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철학을 하고 이 시대에 무슨 이모당과 뭐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던 사람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게 저 사람 사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이 안 갈 거 아니에요. 저는 철학이라는 걸 하나도 몰라요. 저는 철학이 이공계에 있는 무슨 철을 다루는 학문인 줄 알았어요. 그 제가 무슨 괜찮은 얘기를 하면 그건 다 제 얘기가 아닌 거다 이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은 저를 그 과대평가하는 수가 많아서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박동준 목사 이렇게 생각하면 아 하고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왜 그런 사람을 목사로 쓴다? 그 사람에게서 쓸모있는 것이 가장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박동준 목사랑 나랑은 차이가 있다? 없죠. 저는 박동준 목사랑 박영선 목사의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박동준 목사보다 당구 잘 치는 거 외엔 잘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보다 또 테니스를 잘 쳐서 비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이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가 성경이 없다고. 그러니까 기드온 그러면 큰 용사 글로 가지 말라고요. 그 상황을 봤잖아요. 포도주 틀에서 밀 까고 있는데 큰 용사요. 아이 쪽팔려. 그 얘기를 성경을 하고 싶단 말이죠. 바락 얘기를 볼까요? 사사기 4장이에요. 이때는 또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칠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여선지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4장 4절.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선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의 부관입니다. 부관으로 부름을 받는데 바락이 얼만큼 못났냐면 8절 보세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죄송하지만 여기 저 오늘 오신 남자분들의 절반쯤은 그럴지 몰라요. 그죠? 부인 따라서 천국 가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노라. 이게 바락이에요. 하여튼 이 바락은 못난 사람이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드온, 바락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삼손을 보실래요? 사사기 16장. 28절 보세요. 삼손은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 제일 그 조건이 좋은 사사입니다. 그는 출생기사가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 삼손이라는 이름 자체도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사 중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태어났으나 그의 평생을 여자 문제 때문에 죽고 살고 싸움을 했지 국가적 차원에서 지도자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16장 말미는 이제 그가 그 들릴라한테 반했다가 누나를 뽑히고 그 블레셋의 포로로 되어 있다 마지막에 블레셋의 그 말하자면 국가적 페스티벌에 나서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죽는 장면입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삼손은 끝까지 개인적인 복수심 외에는 생각을 안 하는 유인인 것입니다. 위대한 일꾼이 아닙니다. 그는 영웅이 아닙니다. 여자 문제로 밤낮 싸우고 이 나중에 이 죽음에 있어서도 원수,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것 외에는 국가적인 차원의 생각을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라는 평가가 붙어있는 건 재밌습니다. 오늘 또 집에 가시거든 사사기를 다 읽어보세요. 사사기에 등장한 모든 사사들은 그의 업적을 그 뒷부분에 꼭 평가가 붙어 있습니다. 누가 사사로 있은 지 몇 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태평하였더라. 또는 누가 사사로 있은 지 몇 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더라. 이런 평가가 있는데 삼손만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을 뿐 국가를 뭐 어떻게 했다는 평가가 없습니다. 이웬수는. 그러니까 이 삼손을 위인이라고 우리는 결단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11장에 가면 입다가 등장을 하는데 입다는 11장 1절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독방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서출 정도가 아닙니다. 첩의 소생이 아니라 기생의 소생이고 그리고 그 지금식으로 하면 깡패 두목입니다. 그런 나중에 사사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하긴 합니다만은 어느 만큼 그 수준이 그 낮았느냐 하면 그 출진에 앞서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맨 처음 나를 영접하는 집에서 나오는 식구를 번제로 바치겠다고 소원했다가 자기 딸이 나와서 자기 딸을 바칠 수밖에 없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성경이 이런 사실을 기록한 것은 입다가 결단코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할 때마다 그 사사들을 일으킬 때 그들이 위대해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구했다는 것을 못난 자들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11장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여기 등장한 오늘 우리 보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있어서 이 사람들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됩니다. 이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라면 저들이 믿음의 위인들이라서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같이 살아라 하는 것이 그 목표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인용하며 이들을 열거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사사기 다음이 룻기고 그 다음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입니다. 이 장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의해서 첫 왕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대목인데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 국방력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라서 이스라엘은 원래 왕을 허락받지 않았었습니다. 아까도 본 바 같이 사사들은 여러분 뭡니까? 한문으로 된 성경을 보시면 그 사사라는 말이 법관이라는 말입니다. 법관. 우리 저걸로는 스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스승사자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젖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겐 하나님의 법과 요구하시는 기준에 맞았다 안 맞았다 판정만 필요했지 저들을 지키는 국방력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건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는 건 무슨 뜻이었느냐 하면 사사기 내내 이웃 종족들의 침입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자 우리의 국가적 조직이 저들만 못해서 진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조직을 좀 더 국방적 차원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조직을 갖자 해서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달라는 것을 싫어하고 왕을 세울 때도 왕을 의지하거나 이런 조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12장 6절부터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히 거하게 하셨느니라. 이 사무엘의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교훈이요 연설의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는 왕을 세우고 이 국가적 조직을 이렇게 좋게 함으로써 그 국방력으로 너희의 보호를 삼으려고 하지 마라. 언제나 너희를 지키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시고 여룹바알을 보내고 베단과 입다와 나를 보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냈다는 무슨 뜻이냐? 저들이 어떻게 위인인가 보라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 손길을 펴셨다. 간섭하셨다. 그 간섭이 뭐냐? 나를 보내고 옛날처럼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보냈다. 여룹바알을 보내고 베단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냈다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입다가 얼마나 세냐가 아니라 입다를 보낸 하나님이 초점이란 말이에요. 11절이요. 그런데 이 1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냈다에 베단이라는 이름이 좀 낯설죠. 이 베단은 이 성경은 원본이 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걸 양피지에 썼기 때문에 그 양피가 낡아지면 또 새 거에다 그거를 다시 필사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계속 새로 썼다고 했는데 쓰는 과정에서 오자가 생기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의외로 오자가 성경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사본만 있는 게 아니고 역본이라는 게 또 있어요.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그러니까 뭐, 이 필사본이든 그 번역본이든 제일 오래된 게 70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BC 2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그리스 말로 구약을 다 번역한 게 있습니다. 70인경이라는 게 70명의 학자가 번역을 했다 해서 그 70인경에 이 베단이 바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락을 이 사본에서 우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맛소렛 사본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그 사본에서 잘못 표기한 걸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룹바알은 그냥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냈다는데 이 사무엘도 수리아 역본, 지금 시리아 말이에요. 그 수리아 역본에는 삼손으로 나옵니다. 재밌죠? 그게 맞냐, 삼손이 맞냐, 사무엘이 맞냐에 지금 초점을 두자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삼손 혹은 사무엘이라도 좋단 말이에요. 그걸 보낸 하나님의 초점이 있지. 사무엘상 12장 11절이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야 충성된 위인이었는가는 전혀 초점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글이.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표정을 그렇게밖에 못 지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쓸 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게 그 옛날 사무엘상 12장 11절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는 그러니까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삼손이 얼마나 셌느냐 바라가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의 자녀들을 놓아두시지 않는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다 말이죠. 그게 더 행동하냐 하면 그 뜻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로 연결되면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을 세우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사사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지켰는가 봐라, 간섭했는가 봐라 얘기하듯이 지금 이 시점, 신약을 쓰는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 선지자들까지 등장한 그들의 왕조까지를 전부 얘기하기 위해서 사사기 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거는 아까 사무엘상 12장 11절에 그 툴을 따라 쓰면서 이젠 더 있죠. 사무엘이 얘기할 때야 자기 앞까지만 있었지만 이 글을 쓸 때야 그 뒤에 다윗, 사무엘, 선지자까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렇게 중요한 걸 그렇게 밋밋하게 받아들이시면 전 싫어요. 이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그냥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세요. 아이고, 미쳐, 나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이게 벌써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부터 이 저자가 이 마음을 갖고 쓴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를 이렇게 하자고요.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삼손과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드디어 아들까지도 주셨도다.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그의 자녀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놔두지 않고 누굴 보내? 기드온을 보내고 바락을 보내고 입다를 보내고 삼손을 보내고 다윗을 보내고 사무엘을 보내고, 그 역사적 순서는 아닙니다. 그냥 보낸 사람들을 나열한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기어코 누구까지? 그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누구길래? 믿음이 뭐길래?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서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어떻게 그 힘을 쓰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이게 로마서 8장이 이긴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죠? 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너무한 요구입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게 하나님이 편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는 얘기를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라는 요구를 하시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에게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 편을 드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 요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 믿음의 관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서 그 무엇과도 이것을 바꿔먹지 말아라 이겁니다. 세상이 잠시 여러분을 속이고 유혹하고 협박하는 것으로 이걸 팔아먹지 말아라. 그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의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제 이것 다른 것과 바꿔먹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특권과 자랑과 책임을 인식하고 감사와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